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알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대로 꿋꿋하게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기도도 별로 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좀 많이 읽으라고 주시는 말씀일 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만족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한 이후에 이렇게 삶이 진행이 되어져 갔었습니다. 기도 생활도 없었고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께 여쭈어보았던 적도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많이 기록을 했던 시편도 이 망명 기간 1년 4개월 중에는 한 편도 기록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가 특별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늘 곁에 서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전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늘 여쭈어보던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그 다윗으로 다시금 돌아오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면에서 짝사랑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우리 곁에 서셔서 참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의 모습까지 올라올 수 있기를 주님께서는 늘 짝사랑을 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보게 되면은 그러한 주님의 눈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서는 너무 잘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누리고 싶은 것 누리고 즐기고 싶은 것 즐기고 더 잘 마시고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좋은 것을 타고 싶어하고 쾌락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 이 욕망에는 어찌나 잘 반응을 하는지 그럴 때 보게 되면 꼭 하나님의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워치만 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했던 사람인데요. 이 워치만 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작을 참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마작, 그 노름하는 그런 거죠. 그죠? 돈 따먹기 하고. 이 마작을 참 좋아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같이 마작놀이를 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워치만 리를 불렀습니다. 같이 우리 한판 하자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이 워치만 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마작놀이를 하던 워치만 리는 죽었습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유혹을 하려고 그러죠. 죄악의 습관들이 기억이 나게 하면서 우리를 자꾸만 끌어들이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과거의 나는 죽었습니다. 과거의 나는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과거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르게 사셔야 됩니다. 윤리적인 모습으로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좀 다르게 이렇게 사셔야 돼요.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래도 그 사람은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죄악을 범하는 일이 생기면은 음란한 범죄들이 생겨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러죠. 그는 아마 목사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이 없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더 밑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르게 사셔야 됩니다. 다르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믿지 않는 가드왕, 이 가드왕 아기스나 별반 다름이 없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불신자와 전혀 구별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냥 편안하게 먹고 마시면서 그냥 시간만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속히 회복되기를 곁에 서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무려 1년 4개월을 하나님은 다윗을 기다리셨습니다. 그가 속히 회복이 되어져서 무슨 일에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하나님께 여쭈어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기다렸습니다만은 다윗에게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을 빼어드려야만 되는 상황,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다윗을 다시금 그 전쟁터에서 빼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살아왔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가 결국 돌이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회초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초리를 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게 되면은 그건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기 전에 빨리 생각을 하고 깨닫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잠언 13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진중하니 회초리를 들어서 힘있게 때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미워하는 자는 매를 아낀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게 되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책망하여서 징계한다 그랬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늘 이렇게 품어서 키우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고 장래를 걱정한다면 그렇다면 회초리를 드셔야 됩니다. 회초리를 들어서 장단지를 그도 올리고 그리고는 회초리를 때리는 것이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회초리를 반드시 드셔야 돼요. 요즘 어머니들은 이 교육하는 것이 조금 잘못되어져서 자녀들에게 절대로 싫은 소리 안 하고 회초리 들지 않는 이런 부모님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녀를 망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는요, 회초리를 딱 드셔서 참고 참다가 그리고는 일어서라고 숨겨놓았던 회초리를 가지고 와서 때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죄악된 인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시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가 특별히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는 빨리 그가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죄악된 길을 버리겠습니다. 회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일을 또 뒤로 미루었었습니다. 잘못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때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고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 결국 내가 돌이키지 아니할 그때는요, 손해를 많이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사실 이 일은요, 일어나지 않아도 될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게브와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물론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하물며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이 전쟁에 하나님의 의도가 얼마나 깊이 개입되어져 있겠습니까? 이 전쟁은요, 일어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아니하시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연평도 폭격 사건이 있었죠. 또 천안함 침몰 사건이 있었죠. 북한의 소행입니다. 이번에 또 북한이 러시아에서 북한의 소행이라고 이렇게 발표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일으킨 이유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빨리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깨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가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큰 전쟁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이죠. 여러분, 아말렉이 누굽니까? 바로 얼마 전에 다윗이 이 아말렉이 살고 있던 한 성을 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속에 있던 이 아말렉 사람들을 전멸시켰죠. 다 죽였습니다. 어린 아이든지 노인이든지 물어나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던 소나 우양은 다 끌고 왔었죠. 물품들도 다 약탈을 해서 가지고 왔었죠.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다윗은 죽일 사람입니다. 반드시 죽여야만 되는 그런 원수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이요, 다윗이 살고 있던 그 시글락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쳐들어가서 저들을 안갚음해 줄 것이다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평도 폭격 사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사건 있고 난 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어떠했었습니까? 반드시 보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 번만 더 도발을 하게 되어지면은 전투기를 동원해서 원점 지역까지 다 폭격을 할 것이라고 전면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 정도로 국방장관이 그렇게 발표를 했었고 국민들도 벼르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도발을 하라. 기다리고 있었죠. 원수를 갚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요, 자기들의 한 성이 완전히 몰살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분노에 차서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모든 것을 다 이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인데요. 다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분노에 차있던 그들이 죽이지 아니하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참 희한한 일 아닙니까? 특별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요, 전쟁터에서는 다 끌고 다닐 수 없습니다. 포로로 잡았는데요, 가다가 쓰러질 수 있고 하니까 다 죽일 수 있을 때 다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걸어가는 것 자체가 힘든데 어떻게 다 데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다윗이 자신들의 그 동족을 죽였었기 때문에 원수로 다 갚을 수 있지만은 희한하게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서 끌고 갔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 아이노암과 아비가일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다윗과 그의 일행이 사흘 만에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눈이 휙 돌아갑니다. 모든 성에 있던 것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집도 한 채로 남았지 않냐고 다 불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쌓아놓았던 모든 재물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정말로 시글락에 오니까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잿더미만 남아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것이죠.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이번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만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발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당에 있던 어떤 성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요. 저랑 알고 지내던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집사님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부부가 부산으로 내려가는데 그 부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부산에 내려가면은 이정근 목사님이 있는 교회가 그 큰 교회가 있다고 그 교회로 찾아가라고 아마 그러면은 많이 기도해 줄 것이고 잘 챙겨 줄 것이라고 그래서 그 교회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조만간 갈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그 부부 성도님이 부산으로 내려오냐 하면은 제가 이유를 들어보니까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그 가정에 아들이 자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아들인데요. 너무 잘생겼대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인데요. 이 아이가 학교를 갔다 오다가 바로 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만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부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출근을 해도 너무 힘이 들어서 아무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도시에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도시를 떠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멀리 멀리 내려오는 것이 바로 부산으로 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날이 토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일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사정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님, 너무 힘들면은 우십시오. 참지 말고 우세요. 그랬더니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급하게 바로 그 남편 되시는 분이요. 그 전화기 저편에서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울음이 터지니까요. 남자가 그냥 엉엉하고 옵니다. 주체를 할 수 없어서 그 저녁 시간에 아마 11시나 된 것 같았습니다. 그 저녁 시간에 엉엉하고 저도 그 눈물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참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부부를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이 부부를 만났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처음 보는 부부인데요. 이렇게 저를 만나니까 또 울어요. 저를 보면서. 그 마음의 아픔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런데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가면서 회복이 되어져 가면서 집사 직분도 받고 기도 모임에도 참석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대구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당이 되지 않을 때는 울어야 됩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서 울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곁에 서셔서 회복시켜 주기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 말씀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곳에 서셔서 아파하시면서 그 눈물을 보시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죠. 애통할 때가 되게 되면요, 그때는 우셔야 됩니다. 애통하고 있으면은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이렇게 큰일을 당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의 생사도 알 수가 없고 눈앞에서 삶의 터전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불살라져버린 것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살고 있던 집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근데 처자식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제서야 다윗은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나님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는 엎드려서 울었었습니다. 4절 말씀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가 울면서 그의 마음속에 그제서야 그가 잊고 살았던, 그가 늘 여쭈어보면서 살았던 그 하나님이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6절 말씀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인생의 이 1년 4개월 중에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여쭈어보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년 4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드디어 집이 불타고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가슴이 아파서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아프다. 나도 네가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짝하고 살고 있는 것이 나도 마음이 아프다. 내가 속히 오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느긋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네가 나도 마음이 아프다. 우리가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울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가 무시하고 살아왔던,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왔던 그 1년 4개월의 시간들을 다윗이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의 곁에 서 계시는 오랫동안 참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가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했을 그때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어서 일어섰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새로운 빛을 비춰주는 것이 없었더라면 그는 아마 그의 휘하 병사들 600명에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준 것이었습니다.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아픔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픔이 있을 때 우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으면 일어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러 갔는데요. 원주민들과 함께 강을 건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들이 전부 다 커다란 돌멩이를 하나 이렇게 가슴에 안고 강을 건너가면서 이 선교사님에게도 돌을 이렇게 안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유를 모르고 이 돌을 하나 안고, 큰 돌을 안고 강을 건넜습니다. 건너가는데 그 이유를 강 중간 정도에 와서 알았습니다. 강 중간 정도에 오니까요, 갑자기 물살이 급해지는 겁니다. 세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 가슴에 돌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큰 돌이. 그래서 이 돌을 안고 발을 내디디니까 전혀 물결에 휩쓸림이 없이 무거운 발걸음을 하나하나 내디디면서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무거운 짐을 짊어줄 때에는 그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픔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 아픔은 그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그리고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좋은 도구였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무려 1년 4개월 만에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참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또 감격스러웠겠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축복 중에 하나는요. 항상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묻고 듣고 반응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회복되기까지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을 했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요,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일단 시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가족을 다 돌려주실 것이다. 여기를 보라고 시체가 없지 않냐고 아무도 안 주겠다는 것을 그가 알았었습니다. 어려움 중에 얼마나 큰 은혜의 발견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완전한 절망은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남겨져 있다는 것을 눈을 열어서 보게 되면 보여집니다. 일단은요, 아무도 안 죽은 것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희망이었습니다. 사실 이 아말렉 군사들이요, 인정이 많아서 안 죽인 건 아닙니다. 이들은요, 자기들과 함께 가다가 사람이 병들면은 그냥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이따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아무도 안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다 하더라도 치시되 다 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이미 준비를 해놓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죠. 내가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나 기억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에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었습니다. 다윗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만 인도를 해 가시지 앞길을 활짝 열어놓고 다 보면서 걸어가도록 그렇게 놓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다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부딪혀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 갈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킴 윅스라고 하는 한국인 맹인 처녀가 있습니다. 그레암 전도대의 일원이 되어져서 찬양을 하고 간증을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처녀입니다. 그가 간증을 하기를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인도해 갈 때에 저기 100m 앞에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나를 인도해 갈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앞에 물웅덩이가 있습니다.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발을 조금만 높이 올리십시오. 이렇게 인도를 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나를 인도해 가실 때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십니다. 이렇게 그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에 앞길은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들에게 부딪혀오는 사람들 또 부딪혀오는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것을 유심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길들을 우리가 처신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그 다음에 인도하심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출발을 했지만은 그 넓은 광야를 보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원래 이 군인들은요, 약탈을 한 군인들은 정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추격하는 군사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들만 아는 길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서 가다가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애굽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요,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들어서 굶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뙤약볕 속에서 낮에는 뙤약볕 속에서 밤에는 그 추위 속에서 원래 광야는 춥습니다. 밤 되면은 그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귀찮은 존재죠. 그냥 스쳐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 갈 길이 시급한데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라. 그를 보살펴 주어라. 그를 보살펴 주어라.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에게 마실 것을 주어라. 다윗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급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이 갔을지 모르는데 어쨌든 달려가야 될 것 아닙니까? 흔적을 찾아보면서 달려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한 생명을 거두어서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기다렸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물었습니다. 근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애굽 사람을 그냥 지나쳐서 가버렸더라면 다윗은 어쩌면 그의 가족들을 찾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레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답을 그 소년에게 넣어두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 일행이 급하다고 좌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무조건 달려갔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결국 그 소년의 인도로 인해서 다윗은 아말렉을 쉽게 만날 수 있었고 모든 것을 다 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았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잃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았고 빼앗긴 모든 재물도 다 도로 찾았습니다.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죽어가는 한 사람을, 죽어가는 이 한 사람을 사랑으로 대접을 했더니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 닥쳐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 속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하는 그 사람들 속에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오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영국에 나온 청교도 신앙가 존 번연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존 번연, 아마 여러분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존 번연이 썼던 책이 있죠. 유명한 책이 있죠. 이 존 번연 목사님이요,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옥사장이 이 존 번연 목사님을 보니까요, 그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인지 그를 보니까 그는 감옥에서 그냥 내놓아도 그냥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감옥에 그냥 가둬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 옥사장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옥사장이 목사님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옥문을 열었습니다. 옥문을 열고 그리고는 집에 가셔서 사모님과 자녀들을 좀 보시고 그리고 다시 오십시오. 잠깐 뵙고 오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번연 목사님도 너무 고마워서 일어나서 옥을 나와서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가다가 목사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오냐고 옥사장이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호의는 고맙지만은 내가 걸어가는 중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어서 그래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성령께서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래서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옥사장이 다시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한 시간 뒤에 영국 국왕이 그 감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명령을 거역했던 이 존 번연 이 목사님이 감옥에 잘 있는지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갔습니다. 이 옥사장이요, 그때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언제 목사님께 가라 오시라 이렇게 하지 않을 테니까 목사님의 마음에 비춰오는 대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목사님 알아서 사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들에게 부딪혀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사랑으로 대접을 했더니 이 다윗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생의 비밀이 숨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구별된 삶, 좀 차원이 높은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감동대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